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으며 시 주석도 같은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 대사 등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제이콥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군사적 소통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 등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이 신종 합성 마약 펜타닐 제조 및 수출을 단속하는 내용의 양국 간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시간가량 진행됐던 회담 이후 첫 대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7월 16일에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특사 간 회담, 그리고 지난 4일에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에서의 추가 회담 결과를 종합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써니랜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섭씨 1.5도로 제한 및 유지하는 파리 협약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기후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2020년대 기후행동 강화 워킹그룹도 가동 및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 및 감축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정보 교류와 아울러 양국 간 협력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것이라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국가안보 고위 관리들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이 어제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보좌관, 옌스 플로트너 독일 총리 외교안보정책보좌관, 팀 베로우 영국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담에서 예르막 비서실장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최근 반격 상황과 관련해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에 참여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제공 및 장기적 안보 지원을 위한 공동 방위산업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들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에너지 회복에 대한 지속적 지지 및 재건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에 기초한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 구축 노력을 지속하는 일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X-3 이집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에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이번 잠정 승인은 인도태평양 영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동맹국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 외교정책 목표 및 국가안보 목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국방안보협력국은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미국에서 만나 중동 정세, 북한의 러시아 지원, 경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해결과 외교 모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장관들이 미국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영내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박진 외교장관,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동정세, 러시아의 침략전쟁 속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 등 점증하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3국 외교장관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영내 안보 강화, 경제 번영 증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발전을 위한 미한일 3국 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3국 간 정례 고위급 협의를 포함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continue together to build on the tremendous success of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including through these regular high-level consultations among the three.
이어 중동 분쟁, 경제 협력, 동반 성장,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을 각각 수행하는 세 정관은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동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진 장관은 우리 3국 간 협력은 특히 지난 8월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3국 정상 간 합의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복합위기의 시대에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has been reaching unprecedented heights, especially since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오늘날 우리는 중동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글로벌 정세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3국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공조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face various issues such as the Middle East situation,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 well as challenges in the
가미카와 외무상은 3국 간 협력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한 양국과 함께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이한일 3국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양국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국제정세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15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결과 외교 모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타이완의 민주주의 번영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5일 개최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to make sure. 허비 조정관은 14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중대한 양국 관계를 가장 책임감 있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적 관점에서 좋은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및 중국 측과 이견이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우리는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기술 등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외교에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자 두 번째이며 비대면 회담을 포함하면 이번이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두 정상 간 일곱 번째 소통입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미국은 양안 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First of all, nothing's changed about our one China policy and we have been crystal clear about that. 허비 조정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와 관련해 미국의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한 질문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계속 번영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현재 상황을 뒤엎는 그 어떤 양안 간 긴장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미중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문제 등 서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치러지는 타이완 총통선거와 관련해 중국의 어떤 간섭이나 방해 행위도 미국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다만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과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분야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아태 지역의 투자를 개선하고 늘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근로자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국제 근로자 표준과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시하고 단체 교섭 기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향하는 것도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반에 걸쳐 보다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 북핵 문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합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중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we continue to be both publicly and privately continue to engage with the PRC.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관계의 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는 중국과 군 당국 간 통신 채널을 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중국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군사 채널 소통이 언제였는지 묻는 질문에 싱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 즈음부터 중국과 교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타이완 해협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미국과의 모든 군사통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제 중 하나인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stressed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we believe mill-to-mill cooperation, coordination, communication.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아주 초기부터 군 당국 간 협력과 조율을 위한 통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국방부장이 현재 공석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6일 열리는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 플러스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상프 전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8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10월 24일자로 해임됐으며 현재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차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고도화 및 핵 선제 사용 위협이 모든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임을 상기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괌 등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새 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계단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들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이미 확보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엔진 시험이 진행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의 갱신을 올해 중대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IC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약 11개월 만에 새로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입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 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 환경과 적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 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인 지역의 군사 정세 대비해 공화국 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공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RBM이 일반적으로 사거리 3,000km에서 4,000km인 점과 미사일 총국이 적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괌 미군 기지와 그 주변에서의 미한일 군사협력 등을 겨냥한 무기 개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한미의 SCM 공동 성명도 있었고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의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중거리 전력을 더욱 실질화해서 견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중거리가 아니라 이제 준중거리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괌을 포함한 소위 그 미국의 그 발진 기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액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만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KN-23, KN-24, 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 그리고 ICBM급인 화성 18형 등에 이런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 등 북한이 보유한 기존 IRBM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은 1단으로 개발됐는데 이번 엔진 시험은 1단과 2단으로 나뉘어 이루어진 데 대해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화성 12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단으로 개발됐지만 신형 고체 엔진 미사일은 2단 엔진을 적용해 사거리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IRBM을 보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까지는 약 3,500km, 알래스카까지는 약 6,000km입니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되어 있고 알래스카엔 지상 발사형 ICBM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으로 화성 12형 액체 연료 엔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IRBM급 고체 연료 엔진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27이 2단 고체 연료 엔진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전력화를 위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열병식 때 북극성 4시옷과 북극성 5시옷 등 SLBM을 선보였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용수 전 교수입니다.
북극성 4시옷이 뭐 사거리가 한 3,000km, 50호 같은 게 3,400, 우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개한 그걸 보면 북극성 4시옷 또는 50호는 그걸 보면 다단이거든요. 1단이 아니라. 그래서 SLBM에 대한 그 용도의 중거리 미사일용 엔진 시험을 한 거고 머지않아 그거에 대한 시험 발사가 있지 않을까.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엔진 시험 공개가 최근 러시아가 대륙간 SLBM인 블라바를 캄차카 반도 쪽으로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북러 간 공조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최신 전략 잠수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3가 블라바를 백해에서 캄차카 반도 쿠라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북러가 서태평양에서 이렇게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가시화시키는 행보를 한다는 것은 서태평양에서의 대미 억제의 양쪽이 일정한 공조를 느슨하게나마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이 1단과 2단 엔진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신형 고체 연료 IRBM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4월과 7월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ICBM인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양옥 박사는 이런 선례로 볼 때 북한이 향후 6개월 안에는 신형 IR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이미 고체 연료 엔진 ICBM을 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형 IRBM 시험 발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빠르면은 18일 미사일 공업절에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축제 분위기소에서 김제 공식 등장 1주년을 맞이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 부족으로 18일 전에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어렵다면은 올해 연말까지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면서 올해 국방 부문의 중요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기술 동향과 활동,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포함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엔진 시험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등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4일 유엔사 회원국들이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힌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VOA에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공약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약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당연히 방위해야 할 미국뿐 아니라 다른 16개 나라가 참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브루스 베레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유엔사 회원국들이 이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개입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ally the focus I think of this kind of activity is let's convince North Korea that if they decide to go to war, they have an international problem.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초점은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단합된 국제적 역량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베네 연구원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유엔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한국 방어에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레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유엔군 사령부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춰볼 때 한반도에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매우 물류 집약적일 것이며 따라서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국에 대한 물자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more we talk, the more we can find unique contributions for each nation in the UNC, and the more we find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nations.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이번에 열린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와 같이 대화를 많이 할수록 유엔사 내 각국이 어떻게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사 내 다양한 국가들 간 협력을 더 도모할수록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재개됐을 때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한 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운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가 평가했습니다.
There's always been limited participation in, you know, varies over the years. But what they're really talking about
맥스웰 부대표는 유엔사 회원국들의 미한 연합훈련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해마다 참여 수준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이 합의한 것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의 모든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참모 역량과 주최국인 한국과의 통합을 강화하며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6K공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의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것 역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Remember, bulk of the forces that defend South Korea are South Korean. And so, and regardless of how many forces the U.S. sends,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을 방어하는 병력의 대부분은 한국군이라며 미국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파견하든 한국이 주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 장교들보다 한반도의 지형과 방어 계획, 군사 능력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2014년 이후 유엔사의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한미연합군,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가 각각 완전한 기능을 갖춘 독립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014년부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부사령관과 고위 장교를 파견하는 등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유엔군 사령부에 장교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최고의 군사적 효과를 내기 위해 국제 전력을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유엔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종전선언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이미 정전협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이 체결된 다음 날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고 휴전선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국은 여전히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의 일상적인 관리와 파병국의 참여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추측이라면서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의 오류는 종이 한 장이 서울에 쏟아질 총알과 로켓, 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실질적인 병력 감축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으로 인해 북한의 한국 공격 태세가 바뀌지 않고 김정은의 의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 연합군 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는 지난 13일 공보문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게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으로 지목된 러시아은행의 자금이 대상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오토원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자금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로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입니다. 원별시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제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 멜론은행은 극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측은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원비어 씨 부부가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극동은행에 통보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 측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극동은행이 북한의 대리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 멜론은행이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자금을 원비어 부모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4일 현재 원비어 부모는 약 22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북한 자산을 회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원비어 씨 측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후 매각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 광선은행 자금 24만 336달러를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매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차단한 북한 자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 2021년엔 재무부가 보유한 북한 자산 3,169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극동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조치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원비어 씨 부부가 아들 이름을 딴 이 법의 첫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이달 말 7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북한 인권 현인 그룹 참여 인사들이 효율적 정책 구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대응은 옵션이 아니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VOA에 북한인권 현인 그룹의 재출범 취지를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부족한 대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사례를 밝힌 COI 최종 보고서는 유엔의 강력한 찬사를 받았고 매우 드물게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권 침해 보고서였지만 대응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고 또한 위험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현인 그룹을 재소집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할 회의에서 전술, 전략, 적절한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인 그룹 창립위원인 미국의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회원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현직 관리들의 정책 구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모두 3, 4년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담당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because there is turnover, particularly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State Department.
킹 전 특사는 그러나 현인 그룹 회원들은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현재 북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앞서 VOA에 희은인 그룹이 6년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얻었고 답보 상태에 빠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오는 29일 서울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17일이면 이 공고안이 발표가 된 지 딱 10주년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 관련된 지금 상황이 사실 답보 상태잖아요. 의견이 없고 해서 그래서 나름 현인 그룹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좀 모여서 힘을 좀 실어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재개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현인 그룹은 COI 보고서를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사상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2016년 신설됐습니다. 당시엔 이 전 대사를 비롯해 커비 전 위원장, 킹 전 특사, 마르츠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COI 위원,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태국의 비티 문타폰 초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그룹 출범 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7대 권고안을 발표하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때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여러 인권 개선을 위한 건설적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9대 행사를 끝으로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이에 대해 북한 인권을 사실상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활동을 지속할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움직이려면 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평화 공세, 평화 정책으로 가면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뭐 우리 뭐 대사관을 뭐 뉴욕을 가든 제네바를 가든 우리 공관으로부터 이제 뭐 어떤 좀 협조라든지 지원도 쉽지 않죠. 정부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겁니다.
영국의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핵미사일 등 안보 사안에 여전히 쏠림 현상이 심한 국제 시각에 희은인 그룹이 균형을 맞추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해 많은 시간과 생각을 쏟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희망적으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정권에 도전하는 데 있어 문서화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믿는 건 실책이라며 안보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인 그룹의 여러 회원들은 특히 29일 열릴 회의에서 디지털 자유를 주제로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속해서 알리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정권이 75주년을 맞은 세계 인권 선언에 많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정보와 뉴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19절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정보 봉쇄는 이러한 권리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년 된 UN COI 보고서가 지적한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옛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해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문화, 음악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학술 및 과학적 노력을 장려하며 후원하고 처음엔 제한적으로나마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방송의 개방을 제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철도, 항공, 우편 서비스 복구를 시작으로 국경 너머에 있는 친척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자매도시 협정 등의 연계를 추진하길 제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인 그룹의 탈북민을 참여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정부도 앞으로 초청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거절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현재 이런 문제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정훈 전 대사는 BT 문단폰 전 특별보고관이 건강 등의 문제로 빠져 현재 현인그룹 회원은 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일 회의 뒤 북한인권 개선 권고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불복 환적지로 지목된 북한 서해 석도 해상에서 또다시 선박들이 밀착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6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불법 행위의 또 다른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세척이 보입니다. 길이 약 115m 선박과 60m 선박이 약 45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두고 선체를 맞댔습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700m, 남서쪽으로 약 800m 떨어진 두 개 지점에도 50m가 넘는 선박 4척이 두 척씩 밀착해 있습니다. 또 전날인 13일에도 대형 선박 4척이 두 척씩 짝을 이룬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이날 환적 정황이 포착된 북한 석도 인근 해상은 최근 새로운 환적지로 급부상한 장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중순까지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이뤄졌던 환적이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이곳으로 무대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BOA는 지난달과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석도 일대에서 최소 11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일대에서만 16척의 환적이 이뤄진 것입니다. BOA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초도 인근 해상에서 38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한 바 있는데 이를 모두 더하면 올해 북한 영해 내에서 이뤄진 환적 의심 사례는 54건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제재 위반이란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이득과 체제 강화를 위해 사이버 절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는 14일 발표한 2023 연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제기하는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NCSC는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국가 연계 단체의 부상, 공격적인 사이버 활동의 증가 등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가 여전히 영국의 인프라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온라인 범죄가 규모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의 국가 행위자들은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가장 고도화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제재 회피를 통해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현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적대 행위자로 간주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절도를 통한 자금 조달은 널리 보고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 기업,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와 자격 증명을 노린 사이버 공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NCSC의 분석과 대응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과 함께 국가주도 행위자로 지목된 중국에 대해 기술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영국 안보에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탄력성 회복을 지원하는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펼치고 있으며 이란도 영국의 정부 및 국방기관, 학계의 언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린디 캐머런 영국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최고 경영자는 14일 설명 동영상에서 우리는 계속 당면 위협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런 지식을 가장 위험한 분야에서 보건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focus our work where it's most needed and to deliver against the objectives of the National Cyber Strategy.
영국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대응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는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의 핵심 초점은 사이버 능력을 이용한 사이버 절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6월에도 영국 법률 분야 관련 사이버 위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러시아, 이란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범죄 행위를 활용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인권이나 정권 교체 등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일하는 전문가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월 영국 내무부 담당상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영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4대 적국 중 하나로 지목한 데 대해 영국이 지난 17년 자국 내 의료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사건을 억지로 북한과 연결시키고 2021년 영국 국방과학원 해킹 사건에 북한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억측을 내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관계자들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반북 고립압박 공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 잘 보이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지뢰 감시기구들이 북한에 대인지뢰 사용 중단과 매설된 지뢰 제거 작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하고 대인지뢰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지뢰 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와 지뢰 제거 비영리단체 헤일로 트러스트 등이 북한의 대인지뢰와 관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4일 2023 지뢰 제거 연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신속히 한반도 비무장 지대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하고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자국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지역 내 대인지뢰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타와 협약으로 불리는 APMBC는 대인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9년 발효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관련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한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22개 나라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0월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했고 그의 말 화살머리 고지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4월 한국은 DMZ 내 백마 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했지만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위협으로 관련 작업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지뢰 문제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지뢰 매설 밀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업인 국제지뢰금지운동은 DMZ 일대에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인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의 약 127만 발, 북한 측 DMZ의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지뢰 대부분은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군, 미군, 중국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2022년 전 세계에서 제거된 지뢰 가운데 97%는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국에서 이루어졌고 총 21만 3,750발의 지뢰를 해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적별로는 캄보디아가 88제곱킬로미터로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지뢰 제거 수로만 보면 트루키에가 5만 8,078발을 해체해 가장 많았고 짐바브웨가 3만 1,000여 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수감사절 상차림에는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89년 11월 15일 브라질에서 제정이 폐지되고 브라질 합중국이 설립됩니다. 브라질은 1500년 포르투갈의 까브랄이 발견하면서 식민지로서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초기 포르투갈의 주요 관심은 당시 동양에서 수입하던 직물용 붉은 염료를 대신하는 염료용 나무를 채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국명도 이 염료용 나무, 파우 브라질을 칭하는 말로부터 온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1807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자 왕실을 브라질로 천도합니다. 1821년 포르투갈 왕실은 황태자 돈 페드로를 섭종으로 남겨두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국왕을 맞은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대해 중상주의 정책을 다시 강화합니다. 여기에 맞서 브라질의 대지주와 보수주의자들은 돈 페드로 황태자를 옹립해 1822년 9월 7일 독립을 선언하고 1824년 3월 헌법을 제정합니다. 1850년 국내외 압력에 따라 노예 수입이 금지됐으며 1888년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고 1889년 노예 해방으로 타격을 받은 대토지 소유자의 지지를 받은 군에 의해 왕정이 폐지되고 11월 15일 공화정이 수립된 것입니다. 1908년 11월 15일 미국의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가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납니다. 메카시는 1950년대에 활동한 정치인으로 1947년부터 1957년 사망할 때까지 공화당 상원의원을 역임했으며 메카시즘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메카시즘은 메카시라는 말에 사상이나 주의를 뜻하는 영어 이즘을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메카시즘이란 뜻은 논리적인 이론이나 사실 근거 없이 정족을 비난하거나 공산주의 등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무분별하게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메카시는 1950년 2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공화당 모임에서 미국 국무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미국 정가는 물론이고 교육계, 노동계, 문화계 인사들조차 이념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카시는 국무부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메카시 의원은 1954년 상원에서 불신임당하고 3년 뒤 48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공식 사인은 간염이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